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벌써 목요일이네요. 계속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64편은 좀 논란이 있는 시편 중에 하나죠. 뭐큰 논란은 아닌데, 신학적인 논란은 아닌데, 이것이 개인적인 시냐, 아니면 공동체의 시냐, 해서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달라요. 근데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일단,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예요. 맞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근데 개인이 쓴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걸로 보아서 훗날 이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과 심정을 담은 시를 공동체가 사용했다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예배시라든지 또 성전에 올라갈 때라든지 이 시를 공동체가 사용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그 중요한 힌트 하나를 얻을 수가 있는데, 결국 우리 개인의 고백도 결국 이타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끼친다는 거죠? 영향력이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의 문제가 개인으로만 멈추어지거나 끝나질 않아요. 항상 개인의 고통이든지, 아픔이든지, 슬픔이든지, 그것이 내 고백이든지. 근데 거기서 머물질 않고, 이게 자꾸 파급 효과가 나타나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는 하루라는 새로운 선물을 받았어요. 뭐, 나 혼자 내가 건강하게 잘 살면 되겠지. 예, 그 말이 옳을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자기 혼자 잘 사라진다고 거기서 끝나는 문제인가 그 말이에요. 그게 유무형으로 반드시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는 크게는 공동체 전체에 파급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사실은 역사가 됩니다. 역사.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히 다가와야 돼요. 야, 이게 참 함부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누군가 내 한마디로 나는 그냥 내 독백처럼 무심히 던지고 외쳤던 말이고 한 행동이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참 축복의 물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고통의 화살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주어진 선물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낼 성도들의 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엄중한 행보이어야 하고 시간들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시편 64편을 쭉 이제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하고 읽다 보니까 구조가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다윗이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공궁한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뭐 크게 어려울 것도 없고 그냥 은혜가 되죠. 근데 오늘 이 시편 64편이 그렇게 간단해 보이질 않는 이유가 뭐냐면 구절 때문입니다. 구절. 그래서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전체가 읽은 다음에 이 구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향해서 1절부터 좀 더듬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예. 보통 시편이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시편은 보통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노래하고 이게 시편의 보편적인 패턴인데 오늘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구절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찬양하랍니까? 생각하랍니까? 생각하라. 여러분 신앙은 믿습니다도 좋지만 그 믿습니다에로 가기까지 어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건 따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생각하라는 말 속에는 많은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묵상하라 그 뜻이에요. 이 구절이 상당히 풀어내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뭘 도대체 생각하라는 얘기일까? 왜 다윗은 이 개인의 시를 이렇게 특이하게 64편에서는 마무리를 할까?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어제 새벽에는 주의 인자가 뭐보다 낫다? 생명보다 낫다 그랬죠. 주의 인자가. 자, 그런데 여전히 오늘 64편에서도 다윗의 환경은 다윗의 입장은 달라지질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어떤 원수로부터 두려움에 붙잡혀 있고 또 공경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원수라는 것을 꼭 물리적인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각자의 원수의 유형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압박이 원수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 자기의 그 참아내지 못하는 별난 성격이 원수일 수가 있어요. 그 원수의 형태는 개개인에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그 감추어진 원수는 뭘까?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물리적으로 크게 살면서 두 가지 위경을 겪죠. 첫 번째는 사울이라는 대적입니다. 하여간 집요하게 평생을 사울의 목숨을 노리면서 쫓아다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뭐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그 압살롬은 궁궐에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궁궐 옥상에 사방이 툭 터인 텐트를 친 다음에 아버지의 후궁들, 아버지의 여인들을 백주 대낮에 겁탈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은 단순히 음란, 문란의 범주를 넘어서서 드디어 내가 이 나라에 다윗을 꺾고, 아버지인데 다윗을 꺾고 실질적인 권자의 왕이다를 선언하는 고대 풍습이에요. 고대 시대는 장수들끼리 싸움이 붙으면 승패가 나뉘어지겠죠? 그럼 승자가 패자의 여인들을 데려와서 하나의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이 궁궐 옥상에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은 그런 고대 시대의 전쟁의 개념에서의 승리를 선언하는 하나의 그런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돼요. 평생의 그 두 사건이 사실 다윗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또 지리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인생의 고통들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볼까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악을 꾀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온전한 자를 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변함없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충정과 신의에 대해서 변함없는 자, 변함없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읽다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게 지금 다윗이 위경을 만나면서 막 더운 입김처럼 토해내는 고백들이고 시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지금 이런 위경과 공경을 만나서 이런 시어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회복기에, 어제 제가 시란 뭐라 그랬죠? 정의를 시란 회복기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것을 어떤 깨달음 끝에 회복이 되어가면서 이 고백을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뭐가 이상하게 느껴지냐 하면 독자들은 그 부분을 반드시 영성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눈치를 잡아야 돼요. 뭘까요? 이게 전부 사실은 자기가 바세바를 범할 때 한 짓들입니다. 표현 하나하나가. 그런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가슴 아픈 표현들이 이 속에 담아져 있을 줄이야 다윗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 몽둥이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전율케 만들고 곤고하게 만들어서 어떤 고백을 막 토해내게 했는데 회복기에 들어서서 그 고백을, 그때 그 지나갔던 꿈결 같은 심정들을 하나하나 복기를 해보니까 아, 세상에 이게 누가 한 짓이더라고요. 자기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에게 한 짓이에요. 우리아에게. 바세바의 남편이죠. 햇사람 우리아에게 한 짓이에요. 숨어서 쏘고 음모를 꾸미고. 다윗이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의 고백이 어떻게 끝이 났어요? 다시 보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뭐하리로다? 깊이 생각하리로다. 자, 맞아 보십시다. 4절.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이 전부 누가 한 짓입니까? 다윗이 한 짓이에요. 자기의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부하들을 동원하고 부하들은 스스럼 없이 그 죄악에 동참해주고 음모에 가담해주고 왕의 안위와 나라의 안위를 위해 전쟁터에 나갔던 충신 중에 충신 우리아를 소환해서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모에 우리아가 변함없이 걸려들지 않아요. 결국 자기가 고난을 겪으면서 막 목구멍까지 숨이 턱턱 차오르는 가운데 겪었던 심정을 그 기간이 끝날 즈음 회복기에 들어서서 복귀해 보니까 이게 전부 자기가 걸어갔던 길이고 자기가 행했던 고백들이더라고요. 그걸 지금 시인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개인의 시가 어째요? 공동체의 시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아주 높고 지고한 지혜 하나를 깨닫게 되죠. 그 지혜가 뭔가 한번 보십시다. 6절.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 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여러분, 여기 위대한 반전이 벌어집니다. 모든 전세는 뒤집어지고 다윗은 유다 광야로 울며 쫓겨다니고 미친 사람처럼 도망길에 들어서는 참 누구도 예상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왕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가 미친 사람처럼 침을 수염에 흘리며 연기를 해요. 살기 위해서. 누가 쏜 화살이죠? 하나님이 쏜 화살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때 다윗이 높고 지고한 지혜 하나를 그 눈물겨운 골짜기를 통과한 끝에 회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지혜가 뭔가 한번 보십시다. 10절입니다.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네. 여기 마음이 정직한 자 그랬어요. 이 정직이라는 말이 거짓말 안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파산된 존재이며 내 속에 의라고는 없는 누더기 같은 존재입니다. 주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정직한 태도예요. 경건한 태도예요. 그리고 다윗이 깨달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게 피하는 길만이 살 길이구나. 믿습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붙잡아야 될 유일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대안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뭐 또 다른 대안 가지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냐면 그 대안대로 살아라 그냥 그러세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대안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대안이 아니죠. 우리는 이 시편 64편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죽게 피하는 것만이 최고의 지고한 우리 본연의 태도구나. 오늘도 대안 없이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마지막 질문.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일반적인 겁니까? 특별한 겁니까? 죄라는 것은. 죄는 일반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런 죄가 저질러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는 평범해요. 너도 저지를 수 있고 나도 똑같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게 죄의 평범성이에요. 죄는 특별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오늘도 그런 겸허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를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지혜와 결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목요일, 또 여전히 코로나는 전 세계를 뒤엎어가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너무 동요하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잠잠히 그 가운데서도 모든 피조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황폐한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죄는 평범한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존재에게만 그 죄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으며 아담 안의 범죄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